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마리우폴의 아조스탈 제철소에서 저항하다 항복한 우크라이나 병사 900여 명을 구치소에 수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기자들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은 51명을 포함한 총 959명의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이틀 동안 항복했다고 밝혔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부상병들은 현재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내 노보 아조프스크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나머지 병사들은 향후 있을 재판에 앞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이 통제하고 있는 오레니브스카 내 구치소에 수감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아조스탈 제철소에서 항복한 병사들이 부당하게 취급당해서는 안 되며 국제적십자사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하일로 포돌리아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문은 오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우리에게 휴전을 제안하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포돌리아크 고문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전면 철수하지 않는 한 휴전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5년 동부 우크라이나의 지대를 두고 프랑스와 독일의 중재로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서명한 평화협정을 언급하면서 우크라이나는 새로운 민스크협정과 수년 뒤에 다시 벌어질 전쟁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은 어제 뉴욕에서의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식량 가격 급등을 야기해 가난한 나라들의 식량 안보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수출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일부 국가들은 단기적인 기근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식용유와 곡물의 주요 수출국이지만 전쟁으로 주요 항구들이 폐쇄되면서 수출이 차단된 상태입니다. 구테스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기후변화, 세계적 유행병의 영향과 함께 수천만여 명의 식량 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이 영양실조와 대규모 굶주림, 기아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테스 사무총장은 우리가 함께 행동한다면 현재 세계에는 충분한 식량이 있다며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수개월 이내에 전 세계적인 식량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민간인 학살과 관련해 전쟁 범죄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군 소속 바딤 시시마린 병장이 어제 우크라이나 법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시시마린 병장은 이날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 소재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비무장 62살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사살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사실이라고 답변했습니다. 21살인 시시마린 병장은 개전 직후인 지난 2월 28일 우크라이나 동부 수미주의 슈파히우카 마을에서 민간인을 겨냥해 AK-47 소총을 사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시시마린 병장은 검찰 조사에서 상급자로부터 명령을 받아 발포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민간인 시설 폭격과 관련해 민간인 살해, 강간, 약탈 등 혐의로 러시아군 병사 41명에 대한 전범 재판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어제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지난 3월 14일 이탈리아에서의 만남에 이은 이날 통화에서 설리번 보좌관과 양제츠 정치국원이 영내 안보와 비확산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또 두 사람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간 특정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관련 브리핑에서 양제츠 정치국원과 북한 문제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두 사람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신화통신은 북한이 또 다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와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데 대해 미국과 동맹들 사이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제넷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조치를 비판하면서 미국 내 물가 오름세를 완화하기 위해 일부 폐지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어제 주요 7개국 G7 재무장관 회의에 앞서 독일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부과한 일부 관세는 나의 견해로는 소비자와 기업에 더 큰 해를 끼쳤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19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교입니다.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기간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이나 핵실험 혹은 두 가지 모두를 감행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속에서도 ICBM 발사 징후를 보이고 있고 핵실험은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ICBM 발사 가능성에 대해 북한의 위협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오후에는 평안북도와 함경북도 지역에서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30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앞바다는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도 0.5에서 1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전후로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 등에 나설 수 있다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미국은 모든 만일의 상황을 준비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군사태세를 조절해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기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핵실험 혹은 두 가지 모두를 감행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18일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주 한국, 일본 방문 관련 브리핑에서 이 기간 북한의 무력 시위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That there will be either a further missile test, including long-range missile test, or a nuclear test, or frankly both.
설리번 보좌관은 그동안 백악관과 국무부 등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매우 분명히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방문 혹은 이후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포함해 추가 미사일 시험이나 핵실험 혹은 두 가지 모두에 나설 분명한 가능성에 대해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국이나 일본에 있는 동안 그런 도발이 일어날 가능성을 포함해 모든 비상 상황에 대해 준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의 우리 동맹들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중국의 양제츠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 이날 통화하며 북한 문제도 논의했다고 소개하며 우리는 중국 측과 북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어 우리는 영내 동맹국의 방어와 억지력 모두를 제공하고 북한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분명히 대응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우리의 군사태세를 장단기적으로 조정할 준비가 분명히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동맹관계를 강화할 것이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The American and Korean troops standing shoulder to shoulder in defense of our collective security.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순방에서 두 개의 주요 안보 동맹을 재확인하고 강화하며 활기찬 경제 파트너십을 심화하며 21세기를 위한 법치주의를 빚어가기 위해 동료 민주주의 국가들과 협력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에 대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의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에 놀랍고 어떤 면에서는 예상치 못한 공헌에 대해 사의를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서 윤석열 신임 대통령과 만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선거운동에서 미한 동맹 강화와 미국, 일본과 관계 개선을 기치로 내걸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서 수천 개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미국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는 한국의 기업 제조업 리더들과 관여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집단 안보 수호에 어깨를 나란히 하는 미군과 한국군을 만날 것이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도전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기후, 에너지, 기술에서 경제 성장과 투자에 이르기까지 진정한 글로벌한 미한 동맹의 성격을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기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금으로서는 문 전 대통령과 예정된 회동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별도 회동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에게 대북 특사를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한 간 이런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런 내용에 관한 어떤 논의도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Been any discussions between U.S. officials and Korean officials about Moon Jae-in potentially taking on a special envoy to North Korea-like role?
I'm not familiar with any discussions along.
한편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비무장지대 DMZ 방문 계획에 대해 부통령으로서 이전에 그곳을 방문했었다며 이번엔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대해선 북한 문제를 포함해 인도태평양과 더 광범위하게는 전 세계적인 많은 안보 현안을 다룰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일 동맹은 인도태평양 평화와 안보의 추춧돌이라면서 지역 안보 상황이 더욱 도전적이고 역동적으로 변함에 따라 안보 파트너로서 일본의 기여는 옳은 방향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오는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쿼드 정상회의에 대해선 민주주의가 제공할 수 있는 실체와 비전, 또 4개국이 자유롭게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원칙을 수호하고 지지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에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출범을 선언할 것이라면서 IPEF는 새로운 경제적 도전에 대응하려 고안된 21세기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합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속에서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징후를 보이고 있고 핵실험은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의 신종 코로나 방역 지원에 대해 실질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시국이긴 하지만 미사일은 발사 징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핵실험도 준비는 다 끝났고 타이밍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원 북한 국장은 19일 비공개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하태경,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전했습니다. 김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에 맞춘 것인가라는 질문에 국정원 측은 징후를 포착했고 준비는 거의 완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서 미사일이 발사되고 핵실험을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발사 가능성이 있는 미사일 기종을 묻는 질문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습니다. 앞서 김태효 한국국가안보실 제1차장도 18일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 중 북한 도발 가능성에 대해 주말까지 핵실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다만 ICBM 발사 준비는 임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일부터 24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21일 미한 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북한이 ICBM 발사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여 미한 군당국이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은 공군 최첨단 정찰기들을 한반도 동해에 출동시키고 있습니다. 실시간 항공추적 사이트 플라이트 레이더 24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미 공군 정찰기 RC-135S 코브라볼이 주일 미군기지에서 동해로 이동하는 항적을 노출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미군기지에서 출발한 코브라볼은 최첨단 전자광학 장비를 활용한 탄도미사일 탐지와 추적에 특화된 정찰기입니다. 미한 군당국은 북한의 ICBM 등 전략적 도발에 대비해 다양한 미군 전략자산 전개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미국 대통령의 방한 기간 중 전략 도발에 나선 적은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방한 기간 동안 북한이 ICBM 발사를 감행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 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입니다.
바이든 이제 순방에 따라 가지고 지금 아시아 태평양에 있는 해군 전력들도 거의 총 비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탄도탄 추적 및 감시하는 항공기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봐서는 이제 미국이 지금 북한에 대한 빈틈없는 대북 경계 감시 태세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 시기에 도발을 하게 되면은 북한으로서는 좀 압박을 좀 느낄 거예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올 들어 핵무력 강화를 위한 미사일 시험 발사에 전력 질주하고 있는 북한이 무력 도발을 지속하겠지만 도발의 시기와 강도를 정하는데 신종 코로나 확산 사태가 변수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역 비상이 걸리면서 민생고가 더 심해지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핵실험이나 ICBM 발사 행위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북한 지도부가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박 교수는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 순방에 맞춰 도발에 나선다면 효과 측면에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의 대중견제 성격 협의체인 쿼드 정상회의가 있는 일본 방문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상들이 모이는 회의니까 뭐 한국 온 것보다 더 주목도가 높을 수 있고 더불어서 쿼드 회의 자체가 중국을 견제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중국을 편을 드는 그런 모습도 그 안에 포함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한편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에서 북한의 신종 코로나 상황에 대해선 5월 말에서 6월 초께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국정원은 백신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이전까지는 별로 효과가 없고 맞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5월 17일 노동신문이 백신 접종도 코로나를 막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보도한 것을 기점으로 공식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한국 정부의 신종 코로나 의약품 지원에 대해 공식 응답이 없었는데 실질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대외에서 지원받는 우선순위는 중국이 1순위이고 그 다음에 국제기구이며 미국과 한국은 제일 마지막일 것이라며 중국을 통해 일단 의약품을 지원받아 해결하고자 하는 것 같고 중국과 외부의 지원을 받는다면 상황이 통제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국가 자체에 변란이 난다거나 체계가 흔들린다든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통제를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박사는 북한 체제 속성상 신종 코로나 사태가 더 심각해져도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중국 지원에만 의존해선 사태 해결에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당국 차원의 통제는 가능할 겁니다. 가능한 사회니까요. 그러면 이제처럼 이런 발병추이라든가 이게 한시적으로라도 줄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거를 지금 뭐 코로나 완치라든가 코로나 대응이라든가 이게 성과로 이제 보상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또 이제 반복이 될 수 있는 구조잖아요.
국정원은 북한이 4월 말부터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이미 백일해, 홍역, 장티푸스 같은 수인성 전염병이 상당히 확산돼 있었고 4월 말부터 열병식을 하면서 코로나까지 퍼진 것이라며 그래서 북한이 발표하는 발열자 통계치 안에는 상당수의 코로나가 아닌 수인성 전염병 숫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신종 코로나 확산 원인에 대해 중국과 기차 왕래가 됐었기 때문에 기차를 통해 많이 반입된 것 같다며 4.25 열병식 때 군인뿐 아니라 전국에서 경축 대표들이 평양에 들어왔는데 전국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촉발된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제일 많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발열자 관리 상황에 대해선 발표된 수치의 발열자들을 100% 다 격리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수를 학교 등 별도 시설에 격리하고 온도가 떨어지면 풀어주고 하는 식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코로나 진단 설비는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 열 체크하는 온도계는 충분히 있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발열자 숫자를 이례적으로 매일 발표하는 것은 코로나가 너무 퍼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북한 민심을 진정시키려는 의도로 분석하면서 외부에 대외 지원을 호소하기 위해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민심 통제 관리를 위해서 수치를 발표하는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북한은 현재 신종 코로나 방역 협력을 위한 한국 측 실무 접촉 제안에 나흘째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경호 한국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국회에 출석해 정부가 북한의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향을 표명했다며 북한 쪽에서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원하는지 그 방식을 쫓아 전향적으로 지원할 자세가 되어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북한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앞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는 북한이 조만간 실패한 화성 17형의 재시험 발사를 감행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재개의 징후도 뚜렷하지만 기상 여건 등 때문에 가을로 미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미사일 위성 전문가인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은 북한이 조만간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7형 시험 발사를 감행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루이스 소장은 18일 VOA에 최근 CNN 방송과 로이터 통신 등이 미국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전 북한의 미사일 도발 감행 가능성을 보도한 것을 알고 있다며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을 통해서도 북한의 도발 징후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yesterday made a clear reference to simultaneously
루이스 소장은 김 위원장은 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 대처하면서 동시에 국방 분야에서 발생한 일부 결함을 시정할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언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언급은 북한이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지난 3월 16일 실패한 화성 17형 미사일의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재시험 발사에 나설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말했습니다. 루이스 소장은 김 위원장의 이 같은 언급은 코로나를 비롯한 어떤 상황이든 북한의 또 다른 미사일 시험 도발을 미룰 핑계가 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보도를 통해 김 위원장이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상황에서도 사회주의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준엄한 방역 실현 극복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는 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루이스 소장은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북한이 당장 내일이나 일주일 안에 미사일 시험에 나설 수도 있을 것으로 평가하면서 다만 위성 사진을 통해서는 아직 특이 동향이 포착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 방한 전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술적 준비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루이스 소장은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할 수 있는 갱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곳에 접근할 수 있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길을 내고 있다며 현장에서 많은 활동이 포착되고 있고 기술적으로 준비가 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곧 장마철로 접어든다며 핵실험 시기가 날씨 등 기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One thing I would say is that we're starting to get into the warm and rainy season. So I just don't know.
루이스 소장은 장마가 시작되면 핵실험장에 관련 장비를 이동하기도 어렵고 도로 상황도 매우 나빠지는 만큼 기상 상황이 핵실험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간 전 북한 지역에 비 소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통상적으로 여름에는 핵실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만큼 가까운 시일 내에 핵실험이 재개되지 않으면 올 가을쯤 핵실험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루이스 소장은 북한의 핵실험이나 ICBM 시험 발사 등의 도발은 코로나 상황이나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등 정치적인 이유와 관계없이 기술적 관점에서 실행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North Korea, I think we should stop interpreting their missile and nuclear tests as
루이스 소장은 북한은 외부의 관심을 끌거나 메시지를 보내려 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실제 군사 능력 확보 차원에서 이 같은 실험을 진행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CNN 방송은 17일 미국 정보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48시간에서 96시간 내 ICBM 시험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에서 과거 ICBM 발사 당시 보였던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으며 위성사진 관측 결과 평양 근처에서 발사 장비와 연료 공급 장비, 차량, 인력 등의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미국 군 당국과 정보기관들은 북한이 이 기간 동안 지하 핵실험도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도 17일 위성사진 분석 보고서를 통해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내 3번 갱도에서 지속적인 핵실험 준비 동향이 보여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3번 갱도 새 입구 주변에 내부 활동에 쓰이는 대형 장비들이 늘어서 있는 모습과 공기 압축 컴프레서 또는 펌프실로 추정되는 건물이 새 입구 주변에 포착됐고 장비들과 3번 갱도 내부를 연결하는 것으로 보이는 전선 케이블도 새롭게 포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2011년 10월부터 약 6년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후루카와 가스이사 전 위원은 최근 연이어 발표한 풍계리 핵실험장 분석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를 복구하는 정황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도 최근 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내부에 전기와 환기 시설을 설치하는 등 갱도 복구에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최근 이례적으로 북한의 이 같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 동향을 공개하면서 도발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무부의 찰리나 포터 수석부 대변인은 앞서 지난 6일 전화 브리핵에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을 준비해왔으며 이르면 이달 말까지 핵실험을 실시할 준비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게 미국의 평가라고 밝혔습니다. 포터 수석부 대변인은 이것은 북한이 최근 밝힌 공식 성명들과도 일치하는 평가라며 미국은 이 정보를 동맹, 파트너들과 공유했으며 계속해서 그들과 긴밀히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한국, 일본 방문에서 동맹과 안보는 물론 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쿼드 정상회의 참석을 비롯해 방문지마다 빠지지 않는 대중국 견제 행보도 주목됩니다. 박형주 기자가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순방 일정을 미리 살펴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일본과 한국을 방문합니다. 취임 이후 16개월 만에 첫 아시아 순방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0일 오후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해 22일까지 2박 3일간 한국 공식 방문 일정을 소화합니다. 도착 당일 첫 일정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인 평택 캠퍼스 방문입니다. 전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 부족이 자동차, 정보통신 등 미국의 주력 산업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 정상회담에서도 세계 반도체 주요 생산국인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They're going to help fortify and secure the supply chains for things like semiconductors and electric batteries.
이번 평택 캠퍼스 방문도 그 일환이지만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국제 공급망을 놓고 경쟁하는 중국을 겨냥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둘째 날인 21일 바이든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11일 만에 바이든 대통령을 만납니다.
그래서 회담의 의의는 역대 한국 대통령 취임 이후에 최단 기간 내에 개최되는 한미정상회담이라는 것도 남다를 것 같습니다. 11일 만에 열립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취임 이후에 지금까지 인도태평양 지역은 방문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인도태평양 방문지 첫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했다는 점도 상징성을 지닐 수가 있겠습니다.
두 정상은 소인수 회담에 이어 확대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공동 성명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 경제안보,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과 국제현안 등이 주요 의제입니다. 특히 한국의 새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견제 움직임과 관련해 어떤 수준의 청사진을 제시할지도 관심입니다. 저녁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기념 만찬이 열립니다. 방한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한국 경제인들과 만나 경제 외교를 벌이고 주한미국 대사관과 주한미군 관계자 등과도 환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일정을 마친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오후 일본으로 이동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정상회담은 다음 날인 23일 열립니다. 미일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타이완 등 중국 문제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대한 긴밀한 공조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특히 중국 문제와 관련해 공동으로 억제하고 대처한다는 등의 문구를 성명에 명시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일부 언론은 전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방문할 때마다 자국 색채를 보여주는 연회 장소에서 환대하는 일본은 이번에도 일본식 정원이 딸린 고급 식당에서 비공식 만찬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순방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대중국 견제 성격의 행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오전에는 미국, 호주, 일본, 인도 등 인도태평양 4개국 비공식 협의체인 쿼드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4개국 정상들은 지난해 9월 백악관에서 열린 회의 이후 약 8개월 만에 다시 마주앉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날 미국 주도의 새 경제 통상틀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출범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IPEF는 중국의 경제 영토 확장을 억제하고 영내 국가를 규합하기 위한 일종의 경제협력 채널로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구상입니다.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8개국이 사실상 참여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관련국들과 대면 및 화상으로 정상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화상으로,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대면으로 이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식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치고 24일 저녁 귀국길에 오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과 달리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중국은 방문하지 않습니다. 전임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17년 11월 일본과 한국, 중국 순서로 첫 아시아 순방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2009년 11월 첫 아시아 방문에서 일본, 싱가포르, 중국, 한국을 순서대로 찾았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미국 등 4개국 비공식 안보협의체 쿼드와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모색하는 건 큰 의미가 있다고 미국의 전문가가 평가했습니다. 일본에서 열리는 쿼드 정상회의가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민주적 가치 수호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니콜라스 제첸이 일본 담당 선임연구원은 18일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등 4개국 비공식 안보협의체인 쿼드에 대한 한국 윤석열 정부의 관심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The importance of the Quad is less about it becoming a membership club and more about identifying areas of cooperation among the four members, but also
제첸 연구원은 이날 CSIS가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을 앞두고 쿼드를 주제로 개최한 기자 전화 간담회에서 쿼드의 중요성은 회원제 모임이 되는 것보다 4개 회원국뿐 아니라 역내 다른 관심이 있는 나라들과의 협력 분야를 모색하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쿼드와 협력 분야를 모색하려는 윤 정부의 관심은 매우 중요하다고 제첸이 연구원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인도태평양 내에서 매우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분야도 있지만 다소 고립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정부가 이 같은 인도태평양 구조 속에서 보다 연결성을 갖고 쿼드 회원국은 물론 역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할 수 있는 더 많은 분야를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제첸 연구원은 한국이 가까운 시일 내에 쿼드에 공식 가입할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협력할 사안별 분야를 모색할 가능성은 확실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쿼드 워킹그룹 참여를 공약했고 당선 이후에는 쿼드 가입 제안이 있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중국을 의식해 대중국 견제협의체인 쿼드 가입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첸 연구원은 쿼드는 미중 간 전략적 경쟁 구도에서 편가르기를 하는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전과 경제 개발을 지원하는 이니셔티브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찰스 에델 CSIS 호주 석좌는 이날 간담회에서 2007년 호주와 미국, 일본, 인도가 처음 비공식 안보회의체인 쿼드를 출범했을 당시와 지금의 상황을 비교하며 쿼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에델 석좌는 당시 호주에는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현재 역내 중국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상황이 크게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에델 석좌는 안보 환경이 더욱 복잡해짐에 따라 호주는 역내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참여를 확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유코 나카노 CSIS 일본 석좌는 오는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쿼드 정상회담의 주요 목적은 민주적 가치를 수호하는 각국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카노 석좌는 호주와 인도, 일본, 미국 정상이 모여 인접해 있는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민주적 가치와 규칙에 기반을 둔 세계 질서와 주권 보호 공약에 대한 메시지를 크고 명확하게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조현동 한국 외교부 1차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한반도 문제와 국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8일 보도자료에서 셔먼 부장관과 조 차관이 미한 동맹의 힘과 광범위한 국제 현안에 걸친 미한 파트너십을 심화시킬 기회를 논의하기 위해 첫 전화통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셔먼 부장관은 조 차관의 임명을 축하하고 기후위기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병 대응, 공급망 복원, 경제 안보를 포함한 21세기 가장 시급한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셔먼 부장관의 바람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셔먼 부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기 위한 공동의 의지에 대해 조 장관에게 감사를 표하고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잔혹한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 책임을 묻는 통일된 행동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셔먼 부장관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 안보를 촉진하기 위한 미국과 한국, 일본의 긴밀한 삼각 협력에 대한 의지 또한 강조했다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 담당 차관보가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확장, 억지 제공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대부분 핵 탑재 역량을 갖췄다고도 평가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플럼 미 국방부 우주정책 담당 차관보는 일본 한국과의 확장 억지 관계는 북한발 위협을 포함한 동아시아에서의 위협을 억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플럼 차관보는 17일 하원 군사위 전략군 소위원회의 예산안 심의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에서 이같이 밝히며 우리는 한국, 일본, 호주와 확장 억지 대화를 지속하고 미국의 국가안보를 지원하기 위해 이런 중요한 동맹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증하는 역내 위협에 직면하면서 이런 확장 억지 관계를 증진하고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길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맹국에 대한 확장 억지 제공 의지를 강조한 플럼 차관보의 이번 발언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서울에서 열리는 미한정상회담에서 확장 억지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나왔습니다. 플럼 차관보는 현 안보 환경에 대해 우리 경쟁국의 전략과 전력에서 핵무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것이 특징이라며 처음으로 미국은 거대하고 정교한 글로벌급 그리고 전국급 핵전력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 두 곳의 주요 핵강국인 중국, 러시아를 억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고조되는 이런 위험에 더해 북한은 핵전력을 계속 확장하고 다양화하면서 미국과 역내 동맹, 파트너를 위협하는 능력을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여전히 끊임없는 위협으로 남아있으며 미국과 동맹, 파트너들의 점점 더 큰 위협을 가하는 핵무기와 관련 운반 시스템을 계속 개발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많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올해 1월부터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중거리 탄도미사일, 소위 극초음속 활공체, 순항미사일과 여러 종류의 고체연료 추진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여러 차례 미사일 시험을 실시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플럼 차관보는 북한 지도부는 핵과 미사일 전력 확대를 체제 안전을 보장하고 강압적인 군사적 위협과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비핵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그 결과 북한은 미국 본토와 작전구역에 있는 미군 그리고 역내 동맹과 파트너에 점점 더 큰 위험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플럼 차관보는 지난 11일 열린 전략군 소위원회의 미사일 방어 예산안 심의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서에서도 북한은 계속 재래식과 핵미사일 역량을 개선, 확장, 다양화하면서 미 본토와 역내 미군 등에 점점 더 큰 위협을 주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대부분 핵탄두 탑재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북한은 최근 몇 달 동안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미사일 실험에 박차를 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하원의 국방예산안 심의 청문회에선 미국이 북한의 점증하는 ICBM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미 본토 방어 역량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미 당국자의 발언도 나왔습니다. 존 힐 미사일 방어청장은 지난 11일 전략군 소위원회의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서에서 지상 기반 중간 단계 방어 체계는 불량 국가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 본토를 보호한다며 우리는 제한적이지만 점증하는 북한의 ICBM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역량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의원들도 국방예산심의청문회에서 북한의 위협을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민주당의 짐 쿠퍼 전략군 소위원장은 17일 청문회를 주재하며 핵무기와 관련해 세계는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며 북한의 경우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단거리,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날 비공개로 열린 하원 새추리 국방소위원회의 인도태평양사령부 예산심의청문회에서 민주당의 베티 맥콜럼 위원장은 북한을 역내 가장 즉각적인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맥콜럼 위원장은 이날 성명으로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 중국은 우리의 역내 주요 경쟁국이지만 북한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우리의 가장 즉각적인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북한의 코로나 발병 사태를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VOA는 이번 사태를 진단하고 전망하는 전문가 인터뷰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미국 시트놀 대학 국제보건학 교수이자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인 황옌종 교수를 인터뷰했습니다. 황 교수는 중국이 북한에서 코로나 변이가 발생해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우려할 것이라며 이는 북한의 코로나 방역을 지원할 동기를 더욱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은 중국과 비교해 고강도 방역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실행할 역량이 떨어진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했다고 밝힌 이래 발열자가 연일 폭증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 위기를 예상하십니까? 지금 특별히 위험한 상황입니까?
For a country with the size of Shanghai, population-wise, having that many cases and the daily increase of 18,000.
그렇습니다. 북한은 인구수로 보면 중국 상하이시와 같은 규모입니다. 그런데 매일 상당한 규모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인구 대부분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고 코로나 진단 역량도 제한적입니다. 국민들은 여전히 식량난을 겪고 있습니다. 실로 위기 상황입니다.
북한에서의 코로나 발생이 중국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In North Korea, you know, remember that it started to seal its borders from the very beginning of the outbreak, right, in early 2020.
북한은 코로나 사태 초기인 2020년대 초부터 국경을 봉쇄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국경 봉쇄 조치를 취했지만 그래도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유입을 막지 못했습니다. 국경을 최대한 강력하게 봉쇄해도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북한이 중국과 같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 정책이 국민들을 바이러스로부터 오래 보호하지는 못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제로 코로나 정책이 코로나 발병을 막지 못한다고 하셨는데요. 중국이 펼치고 있는 제로 코로나 정책과 북한의 상황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Well, they are adopting like the lockdown measures, trying to, you know, ferry out the cases.
북한과 중국은 모두 고강도 이동 제한령, 이른바 락다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감염자가 나오면 고강도 방역을 통해 감염자 수를 0명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죠. 북한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중국만큼 많은 도구가 없습니다. 우선 북한의 코로나 진단 능력이 제한적이죠. 또 북한 국민들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고 이전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된 적도 없었던 인구입니다. 북한의 65살 이상 인구는 10%에 달합니다. 외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도 많죠.
앞서 국제 백신 공급 프로젝트 코백스가 중국산 백신 시노백 300만 회분을 북한에 배정했지만 북한은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불쾌하게 생각할까요?
Well, that we don't know, right? But looks like they refuse to take the Chinese vaccine because of the efficacy.
알 수 없습니다. 북한은 효능 문제로 중국산 백신 수령을 거절한 것 같습니다. 또한 백신 전달 과정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 같고요. 같은 이유로 북한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거부했습니다. 북한이 리보핵산 mRNA 계열 백신을 원한다는 소문도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중국이 불쾌하게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미 북한에 대해 코로나 대응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중국이 왜 북한을 돕고자 할까요? 중국도 현재 심각한 코로나 사태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Well, it is true, right? Since China itself is struggling with the spread of the virus, doesn't have strong incentive.
중국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문제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북한을 도울 동기가 강력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위기는 외교와 전략적 함의도 있습니다. 첫째로 중국은 북한의 동맹에게 돕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북한 지도자가 공개적으로 코로나 발병을 밝힌 것은 해외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내비친 것입니다. 또 주변국들이 지원을 거부하면 북한은 더 공격적인 대외 정책을 펼치며 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내부적 불만을 돌파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코로나 발병을 밝힌 지 몇 시간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었죠.
북한이 항공편을 통해 중국에서 의약품을 반입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은 무엇을 북한에 지원할까요? 백신, 코로나 치료제, 산소 마스크 등을 공급할까요?
Well, I think that most likely, you know, they are going to offer PCR test kits.
코로나 진단을 위한 유전자 증폭, PCR 진단 기기를 제공하고 공중보건 요원들을 북한에 보낼 수 있으리라 봅니다. 백신을 제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 당과 인민이 거둔 선진적이며 풍부한 방역 성과와 경험을 적극 따라 배우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지금까지 쌓은 코로나 대응 경험과 기술을 북한과 공유할 수도 있을까요?
Well, since both countries are pursuing the zero COVID policy, so China indeed could share its experience with North Korea.
두 나라가 모두 제로 코로나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에 중국은 물론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부분에 대해 북한의 경험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야기하는 사회 경제적 비용을 고려할 때 또 상하이 봉쇄 이후 중국의 경험은 국제적으로 매력이 떨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기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북한에서 나올 수 있는 것으로 보건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이러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을까요?
Well, we know that at North Korea's request, China has already halted the border freight train service with North Korea.
북한의 요청으로 중국은 이미 북한과 중국 사이 열차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또 북한은 코로나에 대한 우려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여하지 않았죠. 벌써 두 나라 간 인적 물적 교류는 최소화됐습니다. 하지만 맞습니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인구에서 새로운 변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따라서 북한에서 더 위험한 새로운 변이가 출현해 엄격한 국경 봉쇄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중국에서도 높아졌을 것입니다. 중국이 북한을 돕고 확산을 막는 조치를 취하는 것에 정당성이 더 부여되는 것이죠.
북한은 서방 국가들을 의심하고 그 연장선에서 유엔도 믿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의 코로나 대응에서 중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까요?
Well, China certainly can play a big role, right, to help North Korea given by this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and given the largest neighbor.
두 나라의 특별한 관계를 고려할 때 또 중국이 역내 가장 큰 국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은 물론 북한의 코로나 대응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국제사회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코백스가 북한에 효능이 좋은 백신을 공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 시트놀대학 국제보건학 황앤종 교수로부터 중국이 바라보는 북한 코로나 사태와 앞으로 중국의 역할에 대해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북한 코로나 발병 사태 전문가 인터뷰를 모두 마칩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오후에는 평안북도와 함경북도 지역에서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30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0.5에서 1m, 서해도 0.5에서 1m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황해남북도 오전에는 대체로 구름 많다가 오후에는 맑아지겠습니다. 평양 최저기온은 14도, 낮 최고기온은 27도로 예상됩니다. 신의주는 최저 14도, 최고 24도, 강계 최저 12도, 최고 27도, 해주 최저 14도, 최고 22도, 개성 최저 12도, 최고 24도. 함경남북도, 양강도, 강원도 오전에는 구름 많다가 오후에는 맑아지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오후에 구름 많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장진 최저 6도, 최고 22도. 해산 오후에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 8도, 최고 24도. 삼지연 역시 오후에 구름 많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최저 6도, 최고 19도 기록하겠습니다. 원산은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 15도, 최고 28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앞바다는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먼바다는 하루 종일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오후 모두 0.5에서 1m, 먼바다는 오전 0.5에서 1.5m, 오후 0.5에서 1m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에는 0.5에서 1m, 오후에는 0.5m, 그리고 먼바다는 오전에는 0.5에서 1.5m, 오후에는 0.5에서 1m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미웨이 세계뉴스입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마리우폴의 아조스탈 제철소에서 저항하다 항복한 우크라이나 병사 900여 명을 구치소에 수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기자들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은 51명을 포함한 총 959명의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이틀 동안 항복했다고 밝혔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부상병들은 현재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노보조프스키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나머지 병사들은 향후 있을 재판에 앞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이 통제하고 있는 오레누이프스카 구치소에 수감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인권단체인 Amnesty International은 아조스탈 제철소에서 항복한 병사들이 부당하게 취급당해서는 안 된다며 국제적 십자사에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할로 호돌야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문은 오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우리에게 휴전을 제안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호돌야크 고문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전면 철수하지 않는 한 휴전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5년 동부 우크라이나 지대를 두고 프랑스와 독일의 중재로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서명한 평화협정을 언급하면서 우크라이나는 새로운 민스크협정과 수년 뒤에 다시 벌어질 전쟁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어제 뉴욕에서의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식량 가격 급등을 야기해 가난한 나라들의 식량 안보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수출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일부 국가들은 장기적인 기근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식용유와 곡물의 주요 수출국이었지만 전쟁으로 주요 항구들이 폐쇄되면서 수출이 차단된 상태입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기후변화, 세계적 유행병의 영향과 함께 수천만 명의 식량 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이 영양실조와 대규모 굶주림, 기아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우리가 함께 행동한다면 현재 세계에는 충분한 식량이 있다며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수개월 이내 전 세계적인 식량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민간인 학살과 관련해 전쟁 범죄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군 소속 바담 시시마린 병장이 어제 우크라이나 법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시시마린 병장은 이날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 소재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비무장한 62살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사살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사실이라고 답변했습니다. 21살인 시시마린 병장은 개전 직후 지난 2월 28일 우크라이나 동북부 수미주의 추파히우카 마을에서 민간인을 겨냥해 AK-47 소총을 사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시시마린 병장은 검찰 조사에서 상급자로부터 명령을 받아 발표했다가 진술한 바 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민간인 시설 폭격과 민간인 살해, 강간, 약탈 등 혐의로 러시아군 병사 41명에 대한 전범 재판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실은 또 러시아군 병사와 정부관리 등 600여 명이 관여된 17,000여 건의 전범 혐의 사안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어제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지난 3월 14일 이탈리아에서의 만남에 이은 이날 통화에서 설리번 보좌관과 양제츠 정치국원이 영내 안보와 비확산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또 두 사람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간 특정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관련 브리핑에서 양제츠 정치국원과 북한 문제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두 사람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북한이 또 다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와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데 대해 미국과 동맹들 사이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도 이날 왕이 주국 외교부장과 화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조치를 비판하면서 미국 내 물가 오름세를 완화하기 위해 일부 폐지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어제 주요 7개국 G7 재무장관 회의에 앞서 독일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부과한 일부 관세는 나의 견해로는 소비자와 기업에 더 큰 해를 끼쳤다고 말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트럼프 시대의 관세 조치 일부는 공급망의 취약성, 국가안보 문제, 불공정 무역 관행 등 중국과 관련한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처한다는 관점에서 그다지 전략적이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높은 물가 오름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뿐 아니라 소비자와 기업들에게도 혜택이 있다는 점에서 전임 행정부가 취한 일부 관세 조치의 폐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 아직 어떤 결정도 내려진 것이 없다며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봉쇄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국 상하이시가 20개 지하철 노선 가운데 4개 노선의 운행을 오는 22일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위프린 중국 상하이 교통위원회 국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또 주요 도심과 공항, 기차역, 병원 등을 잇는 273개 버스 노선 운행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뉴스 김동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